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저희들 감사히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비춰주시고 우리들은 더욱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 이번 2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 중간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나누기 위하여서 한 주 이렇게 좀 텀을 두었습니다. 요즘 일주일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요한복음을 설교해야 하고 또 금요일날에는 히브리서를 설교해야 하고 또 주중 새벽기도 때는 요한계시록을 해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어서 다음 주에는 하박국서를 또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나누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주중에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일주일이 무척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통 목사님이 다 이런 건지 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존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참 저는 존경스럽고 또 위대하게 여겨집니다. 참 저는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나를 하려고 해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참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게 저 혼자 스트러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라면 이런 금요 찬양 예배 때 좀 더 항상 자리를 지키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깨우치시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여러분 한 가지의 말씀으로 열 가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좀 더 여러분들의 소개나 또 은혜로운 자리로 또 초대되어서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면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대충 준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 긴장하고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유명한 장은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그 밖에는 뭐 히브리서에 나오는 뭐 한두 구절 정도 여러분들이 또 암송하는 구절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과 또 구석구석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많이 알지 못할 겁니다. 또 관심이 아예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성경의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권면이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 놀라운 가치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부터 우리가 처음 시간이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충족성이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많은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의 그 서두 형식과 이 히브리서의 형식과 많이 다르고 또 그 문체도 바울의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구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아주 강활한 어휘력과 수사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신자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누가 거론되죠? 네,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시면 24절 한번 같이 한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고 25절에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성경,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또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올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아직 세례 요한 때까지밖에는 모르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죠. 그런데 참된 복음의 내용을 누가 전달을 하죠?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그 이후로 이 아볼로가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래서 이 아볼로가 편지를 써서 성도들로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상당히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볼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고 수신자와 이 히브리서의 저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를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정을 하고 믿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상태였던 거죠.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유대교는 자신들이 자라온 배경이고 자기 가정이 속해 있는 그룹인데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로 개종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지는 어떤 유익과 가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괄시를 받고 또 여러 압력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점차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있었던 유대교로 회귀하여 돌아갈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좀 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아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편지를 썼다면 적어도 이 저자는 성전 파괴에 대하여서 한 번쯤은 언급할 만도 한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성전이 파괴됐음으로써 유대인이 가졌던 지금까지의 희생 제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그 성전 안에서 지켜지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그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행해졌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아마도 AD 49년 정도에 글라디오 황제가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여러 압력을 가했던 적이 있고, 또 AD 64년에는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런 적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사이 어느 때쯤인 것으로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잠깐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지금 수신자들을 향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아직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써 그들 중에서 순교자가 나타나지 않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교에 대한 사건들이 나타날 조짐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 수신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있고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은 이런 사회적인 핍박과 그 죽음에서라도 지키고 너희들이 견고하게 붙잡을 만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편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어느 경우는 회의를 갖기도 하고 또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특별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우리는 숨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좋은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삶도 좀 변화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기쁨으로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내게 주어지는 현실은 더 어려운 현실이요.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오히려 내가 병을 얻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에 아픔들을 겪게 되면서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물음들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또 기독교 신앙의 큰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장소에서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그 그룹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 그들은 점차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많은 물음들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는가?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가? 이런 물음들이 그 예배 장소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고 이 교회마다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 회중 앞에서 이제 이 편지를 읽을 채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모인 무리들은 많은 무리도 아닐 것입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무리들이 숨을 죽이고 어떤 내용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을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낭독자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옛적에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답이고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답이 되고 이것이 왜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계속 추적해 나가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러나 전체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마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답이 되고 위로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 날이 분명히 오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또 서로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로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로서 등장하시기도 하시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호렙산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비전과 환상으로 보이시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또 경고의 메시지로 또 문자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또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탁을 입혀서 그로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는 기이한 상징적 행위들로 주시기도 하시고 학개는 설교의 형식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스가랴는 신비로운 사인으로 표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열정과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었고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가지신 그 놀라운 뜻에 대하여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아는 것이 부족하고 또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제자반 때에도 이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번 말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산수 문제를 푸는데 이 아이들은 이 숫자적인 개념이 약하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만 아이들은 모르니까 어떻게든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탕 갖다 놓고 귤 갖다 놓고 자 여기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 중에 아빠가 하나를 먹었어. 너도 하나 먹어. 이렇게 두 개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지? 그래서 세 개 남아.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죠. 그렇게도 이해를 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심정과 그 마음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심은 인간이 충분히 알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죠. 그것은 다 어떤 면에서는 조각조각을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파이널 워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죠.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우리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이 아들로 말씀하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선지자 대신 그 아들이 대신 왔다라는 것 정도로밖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동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자, 딜리버의 역할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는 아들 자체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은 아들을 통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아들로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개역 성경이 오히려 좀 더 잘 번역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통하여 그러면 그 아들이 뭔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그 아들 자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by his son 이렇게 나와 있고 NASB는 in his s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은 그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서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작가가 있으면 그 드라마 작가가 글을 써서 드라마가 나오게 되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보시고 계십니까? 네? 미생? 예, 네, 미생 보시고 또 뭐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드라마도 있고 뻐꾸기 둥지? 뭐 삼총사. 정강주 씨. 네. 뭐 각자마다 다 드라마를 보시는데 그렇습니다. 드라마 작가는 어떤 면에서는 창조자의 입장에 있고 그 캐릭터들은 작가가 창조해낸 거죠.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 참 그 예화가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어떤 소설을 썼죠.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창조자가 되고 햄릿은 이 셰익스피어에서 나온 어떤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햄릿이 이 셰익스피어를 알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창조자와 이 피조물은 갭이 있기 때문에 이 햄릿은 그 셰익스피어를 알 수 없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없다라는 그 논리를 펴입니다. 그러나 이 은유를 거꾸로 생각하면 은유를 거꾸로 생각하면 셰익스피어는 이 햄릿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햄릿 옆에 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죠. 그 캐릭터가 햄릿에 가서 햄릿과 대화를 나누고 그 캐릭터 안에 익스피어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어떤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다 담아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햄릿이 아니 셰익스피어가 이 햄릿에게 알리는 이 일들은 불완전하죠.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 자신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한 캐릭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한번 이미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으로 전달하신 내용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14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그마 베르흐만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웨덴의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 이름입니다. 좀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잉그마 베르그만. 예. 뭐 그래도 모르시겠죠? 예. 모르실 줄 알았어요. 예. 뭐 전화 여러분이나 스트라빈스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 그건 들어는 봤어요? 누군지는 알고요? 예, 작곡가입니다. 이제 제가 읽던 책에 이제 나온 예화인데 이 베르그만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영화 제작자인데 하루는 그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듣다가 어떤 한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보는데 자기 자신이 19세기의 어느 대성당에 그 광활한 대성당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 성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초상화를 본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이 그 중요성을 알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나에게 말하시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 성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 그림이 그 사람에게 말할 리 만무하죠. 그리고 나서 이 베르그만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그 해에 더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의 대작인 침묵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어떤 절망스러운 모습을 그린 그런 영화를 그린 것입니다. 이 베르그만은 잘못된 대상을 찾아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묻고 있는 거죠. 초상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상화를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행동과 또 그의 모든 사역과 그 인격과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께 찾아가서 그분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르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묻고 있지만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침묵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에 가지고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수신자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고 있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해답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어떠한 해답도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치유법으로서 그 해답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높이고 또 높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그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 아들이 품고 있는 그 위대하신 메시지와 그 내용과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높지 않은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더 분명히 우리에게 확고하게 전달을 하고 우리의 눈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마치 이 베르그만이 나아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오라는 그 심정을 한낱 그림에게 가서 말할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가는 동안에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히브리서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더더욱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안에 우리의 현실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 신자들의 삶의 실제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퍼즐, 조각조각 퍼즐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언젠가 싸다고 이렇게 퍼즐을 하나 사왔어요. 그게 몇백 피스인지 모르겠어요. 800개인가 뭐 1200개인가 뭐 그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했던 그 그림의 그 퍼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가족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관심이 떨어지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다시 치워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직 박스 안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조각조각 그 다른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인내하심으로써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봐도 어떨 때는 그 모양이 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어렴풋이 보일랑 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퍼즐의 완성된 그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수 그리스도 실체, 그 인격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조각조각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모형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며, 모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직접 대화할 수 있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열정을 품고 사랑을 품으셔서 이 마지막 날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있잖아요. 보잘것 없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급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 정도의 액세서리 정도로 이해할 뿐이고,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이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장 좋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부럽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광경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는 아직까지 구약 성도들이 부러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자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히브리서를 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는 봐야 할 것이고 그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보는 동안 물론 중간중간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 찬양하겠습니다.